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스토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시건하자면 참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이, 헤롯이라고 하면 이렇게 헤롯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을 말하자고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지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본래의 그 부인이었던 나바테아네 왕국의 공주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남동생인 빌립, 이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지요.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비판이지요.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래서 얼마 동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카 딸인데 그 어머니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 조카 딸이 딸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에 복잡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어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주 거나하게 술 취한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내뱉은 말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노라. 그래서 이 딸아이가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엄마 엄마 지금 뭐든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뭘 달라고 요구를 할까 이렇게 하니까 이 악독한 여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달라고 해라. 아주 이렇게 끔찍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헤롯은 후회를 했지만은 이미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거두어들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만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한 계집아의 총값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통한 그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장례가 다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바로 그 부분의 말씀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알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한과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이 세례 요한 자기 스승과 지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길잡이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증언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저 나 요한은 기껏해야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뭐 이렇게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자기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보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세례도 베풀고 아주 특별한 이러한 사이인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좀 황당한 이런 그 질문을 한 적도 있죠. 그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본인의 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도 하신 분이세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요한에 대한 아주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요한, 너도 내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가 네 입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너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니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요한 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생각을 우리 예수님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요한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은 참 당연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앞부분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읽으면서 흘려 읽기 쉬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나 말이죠. 그건 이제 세상을 떠난 요한이 여러분 빈들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그래서 빈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외쳤던 장소도 역시 빈들 혹은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빈들이라고 그랬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광야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셨다는 말이나 광야로 가셨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빈들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그 다음에 누가 그 광야로, 누가 그 빈들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고 난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간 이유는 처음에는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빈들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얘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는 대상이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잡이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 정도로만 가볍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인데 구약에 말라기 서가 있어요. 그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 서라고 이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은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맞습니다. 말라기 그 이유가 말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누구의 포로가 되었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세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구에게 무너졌죠?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을 모두가 다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조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먼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재건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혀 있다가 36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해방되기는 했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였을 뿐이었어요. 주인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제국으로부터 멸망하게 되더니 그 다음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알렉산더의 수하 장군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신흥 강대국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죠? 로마였습니다. 이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난 로마의 손에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유대는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분봉왕이 와서 다스리고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나 이 비참한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그러면은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에서 보낸 그 왕들 혹은 총독들에 의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형편. 세리들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납부를 해야 됐던 그러한 세금. 아주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저 목이 조여져가지고 그저 죽어라 죽어라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했고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이런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은 회당에 가서 만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저들을 눌렀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수백 년째 예수님이 오시기는 그 시간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말하면 중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유랑민처럼 떠돌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고 하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무도 돌보는 리가 없고 뭐 찾아가려고 해야 찾아갈 데도 없고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 영적 갈등,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소문이 그냥 쫙 퍼졌죠. 저 유대 광야에 가면은 그 빈들에 어떤 아주 특별한 분이 나타나셨다. 아,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정말 특별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사람처럼 성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빈들에서 살지. 뭐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지. 그리고 약대 털옷도 거칠게 입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투박하고 거친 말씀이 나오는지 듣는 사람이 다 그냥 나가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부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본의가 있었고 저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들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뒤집는 그런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몰려왔는데 그 당시에 강포한 군인들 그 동네 그 눈먼 세리들도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한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은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책망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한은 그 당시 그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처럼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빈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요한에게 몰려들게 된 것이었어요. 모두가 다 요한에게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저 요한이 그저 수백 년 만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다. 아니면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만 맥없이 헤롯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조금 기다리면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참소당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대로 또 우리 희망이 어떤 그 불씨가 또 꺼지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절망했겠지요. 여러분 요한이 그 당시에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온 유대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나? 왜 빈들에 가셔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큰 메시지예요. 요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제 요한에 있던 그 빈들 이제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의 자리 무슨 그 자리를 이어나가리도 하는 것처럼 빈들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주의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이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태는 마치 릴레이 선수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그 계승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외칠 모든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갖춰지신 거예요. 그게 4장 11절인데 12절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딱 끝나고 난 그 시간 마치고 난 그때에 전해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톤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혔던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에 사도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정교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이 이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붙들렸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 바로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빈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갇힌 후에서부터는 요한의 소식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소식이 많이 들렸을 겁니다.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대요. 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뭐 요한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아 그분은요 이 요한이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그 열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지 아주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빈들에서 요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지금 영접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요한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에게는 권세가, 명예가,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요한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요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제는 불러도 불러도 소식이 없고 요한이 날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요한이 그렇게 무력해졌나? 그러다가 그나마 그 요한이 어린아이의 총값으로 지금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도 믿고 살아왔던 요한이 지금 무너져 내려요. 나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은가? 빈들을 향해 달려가봐도 만날 수 있는 요한이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그냥 문자 그대로 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그런 빈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들을 빈들인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요한 때문에 슬퍼하는 너희들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잖아요.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저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헬라의 원뜻은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스프랑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 다 내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장.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내장에 이 창자 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내장이 다 비틀리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 장이 아픈 그런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실 때 야 목자 없는 양들 같구나. 너희들 찾아갈 데가 없구나. 너희들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요한도 죽었고 이제 갈 곳 없는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예수님 마음 그저 사랑으로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란 말씀. 스프랑크 리조마이. 아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일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하더라? 가르치시더라. 가르쳐주셨어요. 첫 번째. 목자 없는 양처럼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먼저 가르쳐주셨다. 가르치셨어요. 진리. 그 앞에 수백 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끊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계시로 목말라 하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뭔가. 그들의 병을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4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셨다. 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해주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뒤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셨는지 먹이다 먹이다 보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대해 주신 사랑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요한이 죽었다고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빈들을 향해서 나가는 이들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옳고 그른 게 무언가.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나는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의 갈등을 느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속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사실 연로하셔가지고 또 연로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병고를 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연약하게 고통받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인가요? 17절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연약함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병든 몸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 세 번째 뭡니까? 먹여주셨잖아요. 우리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부족하고 곳곳에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열두 광주에 차고 넘치도록 넘치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먹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살아가시면서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세상에 미국에 적을 두고 살고 무슨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여기나 저기나 그렇게 지금까지 고단하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사실은 우리는 아주 무수하게 이 요한의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요한이 날마다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요한은 어디 갔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빈들을 바라보시면 거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배부르게 해줄 테니 이제는 다 내게로 와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일 뿐이고 그 조금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요한이 아무리 많이 죽어서도 주님 한 분이면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이 좋은 가을 이 시간에 나도 내 주님 계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주님을 통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일일이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사랑받으시고 감격의 눈물이 정말 팡팡팡 흐르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알았어요.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던 요한들이 날마다 죽어서 매일같이 장례를 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주께로 나가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돈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빠르게 지나 벼락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항상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